8. 목요일 오후 호수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교훈을 사도들이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고 있음을 잘 알았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얼마간의 특별한 지침을 더 주기로 결정했는데 그들이 다른 동역자들의 관념을 분명히 밝혀줄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었다. 열두 사도가 영적인 전국 관념의 특색을 다소 파악하면서도 이 세상의 현세적 권세로서 다윗 왕권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하늘나라라는 오래되고 뿌리 깊은 문자적 개념에 새 영적 교훈을 직접 적용하려고 끈질기게 집착하고 있음을 알았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목요일 오후에 전국 직무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배를 타고 물가에서 떠났다. 이것은 수많은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진 장장 4시간에 걸쳐 가르치는 회합이었고 다음 내용은 시몬 베드로가 형 안드레에게 이튿날 아침에 전했던 대로 이중대한 오후에 배웠던 내용을 가장 유익하도록 재구성해서 요약한 것이다. 1. 아버지의 뜻을 행함. 하늘 아버지의 자상한 보호하심을 믿으라는 예수의 가르침은 맹목적이고 수동적인 숙명론이 아니었다. 이날 오후에 오래된 히브리 속담을 인용했다. 일하지 않으려는 자는 먹으려 하지 말라. 그는 자신의 교훈에 대해 충분한 해석이 되도록 체험담을 들려주었다.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에 대한 그의 훈계를 현대 또는 어떤 다른 시대의 사회 상황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의 지침은 어느 시대나 어느 세상에서든지 하나님 가까이 사는 이상적 원리를 담고 있다. 예수께서는 새 사도에게 사도 신분과 제자 신분에 요구되는 것들의 차이점을 밝혀줬다. 그때에도 그는 열두 사도가 세심함과 선견 지명을 발휘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 그가 금한 것은 앞일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이었다. 하나님 뜻에 능동적이고 민첩하게 순종하라고 가르쳤다. 검약과 검소에 관한 그들의 여러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목수욕의 제작자요업이었던 자신의 생에 대해 그리고 열두 사도를 신중하게 조직한 것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켰을 뿐이다. 세상이 적으로 간주돼서는 안 되며 생활환경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작용하는 신의 섭리임을 분명히 알리고자 했다. 예수께서는 무저항이라는 자신의 개인적 관행을 사도들에게 이해시키기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자신을 방어하기를 절대로 거부했고 그들도 같은 방침을 추구한다면 기쁠 것이라고 분명히 전했다. 악에 저항하지 말고 부당함이나 모욕에 대항하여 싸우지 말라고 가르쳤으나 잘못된 일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아량을 베풀라고 가르치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악을 행하는 자와 범죄자들의 사회적 처벌을 인정한다는 것과 때로는 민간 정부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당연한 처벌을 집행하는 데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보복이라는 악한 관행을 거부하라고 사도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했으며 복수, 즉 안 갚음한다는 관념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았다. 유감을 품는 것도 슬퍼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관념을 허용하지 않았다. 사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복수하려는 어떤 개념에도 찬성하지 않았고 이런 문제를 한편으로는 정부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판단 아래 맡겼다. 자신의 교훈이 개인에게 적용되고 국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세 사람에게 분명히 밝혔다. 그는 이 문제들에 대한 그때까지의 자신의 지침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곧 인간이 형제관계라는 도덕적 요구를 기억하라. 악의 무익함, 복수한다고 해서 잘못이 고쳐지지는 않는다. 악한 수단으로 악과 싸우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 신앙 곧 신의 응보와 영원한 선행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라. 2. 정치적 입장. 예수께서는 당시 로마 정부와 유대 민족 사이의 긴장된 관계에 대해 말할 때 신중을 기하라고 사도들에게 주의를 줬으며 이 곤란한 일에 어떤 식으로든지 개입하지 말라고 금했다. 그는 적들이 파놓은 정치적 함정을 피하려고 항상 조심했으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고늘 말씀했다. 구원받는 새 길을 확립하는 사명에서 옆길로 빠지기를 원치 않았으며 그 외에 다른 어떤 일에 자신이 관여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했다. 개인의 삶에서 모든 법과 규칙을 항상 준수했으며 대중을 가르칠 때에는 언제나 시민적, 사회적, 경제적 분야를 거론하지 않았다. 자신은 오로지 사람들의 내면적이고 개인적인 영적 생활의 원리에만 관심을 둔다고 새 사도에게 말씀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정치 개혁가가 아니었다. 세상을 재조직하러 온 것이 아니었으며 만약 이것을 했더라도 그것은 그 시대와 그 세대에만 적용됐을 것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에게 최선의 삶의 방법을 보여주었으며 어떤 세대의 사람이든지 어떻게 하면 예수의 생애를 자기 문제에 최선으로 적용할 것인지 발견하려고 애써야 한다. 그러나 어떤 정치 이론이나 경제 이론 또는 사회 체계나 산업 체계에 예수의 교훈을 적용시키는 실수를 결코 범하지 말라. 3. 사회적 입장. 유대의 랍비들은 누가 네이우신가에 대해 오랫동안 논쟁해왔다. 예수께서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친절, 즉 온 세계를 이웃으로 여기기까지 확장시키고 그리하여 모든 사람을 이웃으로 만들 정도로 진실한 동료 사람들에 대한 사랑관념을 보여주려고 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예수께서는 군중이 아니라 단지 개인에게 관심이 있었다. 예수께서는 사회학자는 아니었지만 모든 형태의 이기적 고립을 없애려고 애썼다. 그는 순수한 동정심인 연민의 정을 가르쳤다. 네바돈의 미가엘은 자비에 지배받는 아들이었으며 연민의 정이 바로 그의 본성이었다. 주님은 따르는 자들에게 사람이 친구에게 음식을 대접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없었지만 가난하고 불행한 이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했다. 예수께서는 확고한 정의감을 갖고 있었으나 그것은 항상 자비로 조절됐다. 사회적 기생충 또는 전문적으로 자선금을 타내려는 자들에게 기만당하지 말라고 사도들에게 가르쳤다. 사회 문제에 대한 견해 발표라고 하기에 가장 가까웠던 말씀은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는 무분별한 진절이 큰 사회적 병폐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튿날 예수께서는 예수 자신이 요구하거나 두 사도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외에는 사도 기금을 구제금으로 쓸 수 없다고 유다에게 확고하게 지시했다. 예수께서는 이런 모든 문제에서 항상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라고 말씀하곤 했다. 어떤 사회적 상황에서든지 인내와 아량과 용서를 가르치려는 것이 그의 목적인 듯 했다. 예수의 생활 철학의 최고 중심에는 이때와 그 후에도 가족이 있었다. 그는 하나님에 관한 자신의 교훈을 가족에 기초하는 동시에 조상을 과잉 숭배하는 유대인의 경향을 고치려고 했다. 가정생활을 인간의 최고 임무로 높였지만 가족관계가 종교적 책무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도 분명히 밝혔다. 가족은 현세의 관습이고 죽음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예수께서는 가족이 아버지 뜻에 방해가 되자 주저없이 가족을 포기했다. 그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들의 새롭고 더 큰 형제관계를 가르쳤다. 예수 시대의 팔레스틴에서 그리고 로마 제국 전역에서 이혼 관행이 엄격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결혼과 이혼에 관한 율법을 제정하기를 거듭 거부했으나 초기에 예수를 따르던 자 가운데 다수는 이혼에 관하여 뚜렷한 의견을 가졌고 그런 의견을 예수의 탓으로 돌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요한 마가를 제외한 모든 신약 성경 기록자가 이혼에 대해 이처럼 더 엄격하고 발전된 개념을 고수했다. 4. 경제적 입장. 예수께서는 자신이 부딪히는 대로 세상에서 일하고 살고 거래했다. 경제 제도의 개혁자가 아닐지라도 그는 불평등한 재산 분배의 부당함에 자주 주의를 기울였다. 그러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사도들이 재산을 차지해서는 안 되지만 부와 재산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재산 분배에 반대한다는 설교를 했을 뿐이라고 세 사도에게 분명하게 말씀했다. 그는 사회 정의와 산업의 공평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원칙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따르는 자들에게 세상의 소유를 버리라고 가르친 적이 없었고 열두 사도에게만 그렇게 가르쳤다. 의사 누가는 사회적 평등을 강하게 신봉하는 자였고 자신의 개인적 믿음에 조화되도록 예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많이 애썼다. 예수께서는 따르는 자들에게 공동생활 방식을 채택하라고 친히 지시한 적이 없었으며 그런 문제에 관한 어떤 종류의 말씀도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탐욕스러움을 물리치라고 청중에게 자주 경고하면서 사람의 행복은 풍족한 물질 소유에 있지 않다고 선언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라고 거듭 말씀했다. 재산의 소유에 대해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았지만 영적 가치가 선행된다는 영원한 기본 원칙을 강조했다. 후반기 가르침에서는 공적 직무 과정에 제시했던 수많은 비유를 이야기함으로써 유란시아의 잘못된 인생 관점들을 고치려고 애썼다. 예수께서는 경제 이론을 정립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각 시대가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자체 해결책을 발전시켜야만 함을 잘 알았다. 그리고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늘날 이 땅에 살더라도 선남선녀 대부분이 크게 실망할 것인데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분쟁이 있을 때 어느 편도 들지 않을 것이라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다. 순수하게 인간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여러 배의 능력을 너희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내면적인 영적 생활을 어떻게 완전케 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면서 그는 아주 조연해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든 다음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정치 문제와 사회 문제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동정심을 갖고 바라볼 것이다. 그가 비난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 재물에 몰두하는 자들 대부분에게 재물이 미치는 영향이었다. 예수께서는 이 목요일 오후에 동료들에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처음으로 말씀했다. 5. 개인의 종교. 예수의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예수의 생애를 통해서 그의 교훈을 더 잘 이해해야 한다. 그는 유란시아에서 완전하게 된 인생을 살았고 그의 독특한 교훈은 그 교훈의 직접 배경으로 그 생애가 생생하게 그려질 때에만 이해될 수 있다. 아버지의 신성한 성품과 사랑하는 인격을 드러내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예수께서 열두 사도에게 준 훈계나 대중에게 한 설교가 아니라 그의 생애다. 예수께서는 히브리 선지자나 그리스 도덕가들의 교훈을 공격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이 위대한 선생들이 주장하는 많은 좋은 것을 인정했지만 부가적인 어떤 것, 즉 인간의 의지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예수께서는 단순히 종교적 느낌으로 가득 차고 영적 자극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종교적인 사람을 만들어내기를 원치 않았다. 너희가 한 번이라도 그를 볼 수 있었다면 예수께서 이 세상 일을 많이 체험한 진정한 한 사람이었음을 알았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예수의 교훈은 그리스도교 시대의 여러 세기를 거치면서 전체적으로 오용되고 많이 잘못 전해져 왔으며 너희 역시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에 대해 곡해된 관념에 매달려 왔다. 그가 일생의 목표했던 것은 뛰어난 자존감이었던 것 같다. 스스로 겸손해야 진정으로 높임받게 된다고 충고했을 뿐이며 그가 진정으로 목표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겸손이었다. 진지함 곧 순수한 마음에 큰 가치를 두었다. 성품에 대하여 그가 평가할 때 충절이 으뜸가는 덕행이었고 한편 용기는 그의 교훈의 핵심이었다. 두려워 말라가 그의 표였고 끈기 있는 인내는 강건한 성품의 이상이었다. 예수의 교훈은 용맹과 용기와 영웅적 자질의 종교를 설립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평범한 열두 사람을 자신의 개인 대표자로 택한 이유였고 이들 대부분은 꾸밈없고 씩씩하고 남자다운 어부였다. 예수께서는 당시의 사회적 병폐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으며 도덕적 비행에 대해서도 드물게 언급했다. 진정한 미덕을 갖춘 적극적인 선생이었다. 가르칠 때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를 신중하게 피했으며 악을 선전하기를 거부했다. 그는 도덕을 개혁하는 자도 아니었다. 인류의 관능적 충동을 종교적 비난이나 율법의 제재로 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으며 사도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다. 드물었던 그의 비난은 주로 자존심이나 잔인함이나 억압 또는 위선에 대한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요한이 했던 것과는 달리 바리새인조차 격렬하게 비난하지는 않았다. 율법사들과 바리새인 중에서 다수의 심정이 정직하다는 것을 알았으며 그들이 종교적 전통에 예속돼 있음을 이해했다. 예수께서는 먼저 나무를 좋게 만들기를 많이 강조했다. 그는 세 사도에게 자신은 단지 몇 가지 특별한 덕행에만 가치를 두지 않고 인생 전체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날의 가르침에서 요한이 터득한 한 가지는 예수의 종교 핵심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는 동기를 가진 인간성과 더불어 연민의 정을 가진 성품을 획득하는 데 있다는 것이었다. 베드로는 자신들이 선포할 복음이 진실로 전체 인간 종족에 대한 새로운 시작임을 깨달았다. 그는 이 생각을 나중에 바울에게 전했는데 바울은 이로부터 그리스도가 두 번째 아담이라는 교리를 지어냈다. 야고보는 이 세상 자녀들이 마치 완성된 하늘나라에서 이미 시민이 된 것처럼 살기를 예수께서 원한다는 감격스런 진리를 깨달았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았고 사도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다. 제자와 신도들을 일정한 틀에 짜맞추지 말라고 사도들에게 끊임없이 훈계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고 분리된 한 개인으로서 각각의 혼이 자신의 길을 헤쳐나가도록 허용하려고 했다. 베드로의 많은 질문 가운데 하나에 대답하면서 주님이 말씀했다. 어린아이처럼 새롭고 복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원한다. 예수께서는 진정한 선행은 무의식적이어야 한다고, 즉 자선을 행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항상 강조했다. 세 사도는 이날 오후에 주님의 종교에는 영적 자기 반성에 대해 아무 규정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무척 놀랐다. 예수 시대 이전과 이후에 있었던 모든 종교에서, 심지어 그리스도교에서도 양심적으로 자기 반성을 하라고 면밀히 규정한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종교에서는 그렇지 않다. 예수의 생활 철학에는 종교적 자기반성이 아예 없었다. 목수의 아들은 성품을 길러야 한다고 가르친 적이 없으며 하늘나라는 겨자씨 같다고 선언하면서 성품의 성장에 대해 가르쳤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만하는 이기심에 대한 예방책으로서 자기 분석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전혀 하지 않았다. 천국에 들어가는 권리는 신앙 곧 개인의 믿음에 달려있다. 천국으로 가는 점진적 상승에 참여하려고 지르는 값은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를 모두 팔아서 소유하려는 아주 비싼 진주와 같다. 예수의 가르침은 약한 자나 노예들만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종교다. 그의 종교는 그의 시절에는 결코 신조나 신학적 규범으로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그는 한 줄의 글도 남기지 않았다. 그의 생애와 교훈은 모든 세계와 모든 시대의 영적 인도와 도덕적 지침에 적합한 영감을 주고 이상적인 유산으로서 우주에 전해졌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예수의 가르침은 각 종교에게 살아있는 희망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서 모든 종교로부터 초연해 있다.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사람이 세상에서 추구해야 할 유일한 것이 종교라고 가르치지 않았으며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유대인 관념이었다. 그러나 열두 사도에게는 종교가 그들의 유일한 일이라고 단언했다. 예수께서는 신도들의 진정한 문화 추구에 방해될 만한 어떤 것도 가르치지 않았으며 오직 전통에 매여 있던 예루살렘 종교 학파들만 비방했다. 그는 개방적이고 관대하고 박식하고 참을성이 많았다. 자아를 의식하는 경건은 정의롭게 사는 그의 철학에서 설 자리가 없었다. 그 당시 또는 후일의 어느 시대든지 주님은 비종교적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영원한 실체들을 꿰뚫어보는 영적 통찰력을 개발하고 삶의 독창성에 대한 주도권을 자극하기를 소망했으며 인간 종족의 잠재적이고 영원한 영적 필요에만 전적으로 관심을 두었다. 그는 하나님과 똑같은 선함을 보여주었다. 사랑 곧 진리와 아름다움과 선함이 신성한 이상이요 영원한 실체라고 찬양했다. 주님은 새로운 기질 곧 새로운 의지를 사람 속에 창조하려고 곧 진리를 알고 동정심을 체험하고 선함을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주려고 하는데 이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해지려는 영원한 충동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다.